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제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추수감사주의 되면 보통 아주 많이 듣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감사절에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피하질 않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이 감사주일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겠구나 하고 미리 아마 예상을 할 겁니다. 그 예상 때문에 졸지 마세요. 그 예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지금 간단한 내용은 이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 이것이 오늘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만 들어야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구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걸로만 그쳐선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세 가지 중요한 전제사항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조건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주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세 개의 전제가 있다는 것이 미리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 문장, 이 문맥의 구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맥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7장 몇 절이죠?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17장에 있는 말씀 이전에 16장하고 18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럼 16절이 18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과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1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1절부터 13절에는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합니다. 이걸 시간이 없어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넘어가면은 다시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 9절부터 14절까지는 또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또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양쪽에 16절, 18장 내 전부 다 이 양장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17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그럼 10절까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또 궁금하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네 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제자도가 뭐냐면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마라.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라.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네 번째가 섬김, 종의 도를 바로 깨달아.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끝의 절까지는 1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20절부터 21절까지는 또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0절,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하신 주님이 22절, 그 다음 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미가 아니고 장차 앞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할 그 이루어질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제 말씀을 듣고 알아서 아, 전과 후에 16장서부터 18장까지는 전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가르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오늘 말씀 11절부터 19절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말씀 가운데 이 행동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보면 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양쪽에 있는데 행동을 그 가운데 끼워놓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 행동이 양쪽의 가르침을 갖다가 그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가르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건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돼. 이 문학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11절하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뭐냐면 여기 버려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진 땅에 소외되고 버려지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벌어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버려진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버려진 땅 속에서도 버려진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위 죄인들을 말씀하고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 잘 보이세요? 이병택 집사님 지도 보이세요? 아, 지도 보이신다 그랬죠. 여기 뭐라고 쓰셨어요?
아, 글씨는 안 보이세요.
하하, 예.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요즘에 전쟁 많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가 가자지구입니다. 요즘 싸움하고 있는 거. 자, 기억나세요? 아, 전쟁은 보니까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서 똑바로 올라간 거는 요단강.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사해. 그럼 저 위에 있는 동그란 건 뭘까요? 갈릴리 바다. 야, 이거 옛날 기억나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여기가. 자,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디에 계시냐면 저 위에 갈릴리에 계세요. 갈릴리에서 지금 사형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사실 지도상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에 갈 때는 반드시 서울로 내려간다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바로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냐면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리적 배경을 잘 들으시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중간에 보이는 얼룩얼룩한 것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해서 전부가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로 간다는 얘기는 요단강 요 근처로 가신다는 얘기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로 들어가질 않아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버려진 사람들, 소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다 보면 직선거리로 가면은 아주 가까이 갈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끼면서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옵니다. 여기가 여리고인데 이렇게 건너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런 것을 가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역을 완성을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시지 않고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접경되는 그 사이길로 예수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긴, 근데 이 접경 지역은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길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렇게 버려진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섰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될 게, 아까 첫 번째가 뭐죠? 앞뒤 문맥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리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인물의 배경입니다. 문둥병자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문둥병자. 어떤 촌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둥병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는 말이죠. 소외된 땅에서 버려진 가장 천한 그런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는 어딘지 몰라요. 한 촌이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어떤 병일까요, 여러분? 내 몸이 있잖아요. 썩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문둥병의 특징은 꼬집어도 아프질 않고 망치로 때려도 아프질 않고 문 틈에 손을 넣고 문을 찍어도 손이 아프질 않아요. 문둥병이라는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감각이 없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둥병. 상징적으로 지금 문둥병자 1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몸이 썩어져 들어가서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을까? 이 문둥병자들은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3장, 14장 이 두 장은 오직 문둥병자를 위해서 기록한 장이에요. 문둥병자들은 그 13장을 읽어보면 문둥병자가 어떻게 문둥병자가 되고 인정을 받는가, 14장은 문둥병자가 만약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서 그가 문둥병에 나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13장은 문둥병에 걸린 자에 대한 대우, 14장은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레위기 13장 14장인데 문둥병자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들이에요. 아주 더러운 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만 살아있지 죽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볼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수업을 하는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수업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딴 지나가면 그건 쇼핑을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 문둥병자들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는 고치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천벌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랑 싸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매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에요. 뭐 난치 못 고치는 게 좀 고치기 힘든 게 아니라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되면은 사람들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려진 땅에 살 수밖에 없고 그들끼리 모여서 사람들 엄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 10명이 지금 문둥병으로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다가 문둥병이 아니고 소경을 만날 수도 있고 앉은뱅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귀먹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뭐 다른 병을 만났는데 왜 이 법정 전염병이며 가장 치명적인 문둥병자를 만났을까? 이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자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건데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삶의 소망을 못 가진 채 포기한 상태로 그들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스스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 옷을 찢어야 돼요. 단정한 옷을 못 입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다 풀어 헤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위에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서 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살아요. 가족들도, 한 마을도,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고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사람과 접촉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만나 이렇게 했으니까 마치 우연히 그들과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기록을 하지만 실제 이 만나라는 말은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이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이 길을 가시고 이 길 선상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지금쯤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건 바로 이렇게 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가 이 땅에 예수님은 친히 오신 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문둥병자들이니까. 또 그들은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멀리 서 있지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알며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멀리 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지금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자기들에게 뭔가 해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선생님. 여러분, 예수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하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미 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던 건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무언가를 자기들에게 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예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하면 여러분 헬라나 히브리어로 뭘까? 이 유대인들이 선생님 그럼 뭐예요? 랍비여야죠. 그런데 이들이 랍비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여기서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예수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랍비라는 말 대신에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써요. 에피스타타.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 예수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에피스타타는 뭐냐면 이건 대장이다. 또는 사령관, 감독, 능력이 뛰어나신 능력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 에피스타타.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예수 선생님 이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건 랍비가 아니라 에피스타타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랍비이기 때문에 뭔가 가르침과 말씀과 좋은 이야기를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에피스타타로서 능력자로서 무언가를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피스타타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병이나 치명적인 이런 결함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이 소위 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것이 죄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는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이 몸, 이 병에서, 이런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에피스타타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선생님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에피스타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낫게 해서 당장 입어서 제 손을 보세요. 제 코를 보세요. 제 귀를 보세요. 제 다리가 어디 있어요. 이걸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쳐야 될 텐데 그들의 외침은 그게 아니라 뭐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예요. 긍휼이란 말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기도예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돈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을 하겠다.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인자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 긍휼을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첫 통로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길 때, 하, 주님 정말 골프가 이거 연습 요새 3일 나갔는데 안 돼요. 그럼 불쌍히 여겨달라 해야지 눈이 좋아져서 실력이 갑자기 늘어달라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 믿는 자들에게, 이 성도들, 죄인들에게서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루어달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우리가 불쌍한 존재로서 주님의 그 인자하신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불쌍하신 그 우리를 보았을 때 주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자,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라운 이제 기적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멀리서 소리 떨어져서 소리 지르는 10명의 그 비참한 문둥병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여기서 보셨다는 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셨다는 얘기죠.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몸을 보인다는 얘기는 이 말의 원어의 본래 뜻은 이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뭐냐? 뭘 증명할까요? 자신들이 문둥병에서 나왔음을 봐야 돼. 이건 바로 레위기 14장에서 정결 의식에 나오는 하나의 절차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난 나았다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 진단서에서 다 나았습니다. 이걸 받듯이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야 돼. 그 제사장이 7일 동안 지켜보고 또 7일 동안 지켜봐서 깨끗해졌을 때 그를 갖다가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만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 네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한테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가 증명을 하라 그러면 지금 내 코며 내 손이며 내 다리며 문둥병이 나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그렇구나 하고 멀리서 안수 기도를 해준던가. 우리 좋아하는 안수 있잖아요.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고쳐주거나 아니면 뭐 약을 줬거나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았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게 말이 맞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를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고쳐주지를 않아요. 고치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명령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요. 그들의 순종을 보기, 그들이 정말 이 문둥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그걸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고침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가서 제사장한 그러면 제사장한테 갈 수가 없어요. 낫질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마 돌팔매로 맞아서 죽을지 몰라요. 낫지 않은 문둥병자가 가게 되면 그래서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인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을 듣고 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란 얘기는 제사장에게 우리가 보일 때 우리는 아마 깨끗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을 거야. 낫게 될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을 하고 걸어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10명의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 하나를 듣고서 그 명령 약속 하나를 듣고서 이 사이길을 걸어갑니다. 팔은 그대로 있어요. 눈도 그대로 있고 손도 있고 그대로 있어요. 서로서로 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나를 믿느냐? 내 말을 따를 수 있느냐? 그것을 정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갑니다.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길 도중에서 낫지 않았으면 제사장한테 못 가죠. 나았다는 것이, 나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나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이러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구원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은 뭔가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즉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병이 나았다는 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믿음 정말 이겁니다. 이거 우리보다도 100배는 더 뛰어나요. 우리가 누가 예수님께서 이러면 우리가 믿어요. 너희들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 돈이 없구나. 그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가 뭘 나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걸 안다. 너의 경제적인 형편을 좋게 해주마. 너의 건강을 좋게 해주마. 너의 가정을 지켜주마. 너의 믿음을 지켜주마. 너의 삶을 지켜주마. 너의 아버지, 아들, 뭐 자녀들 모두를 내가 지켜주마.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정말 가질 수 있을까요? 이 10명? 저는 이 10명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외딴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누구 하나 그들에게 정말 어떤 그들은 먹는 것조차도 어쩌면 사람들이 갖다 놓고 버리면 가서 그걸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죄인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돈을 벌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몸이 건강해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완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죄인들이 그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것을 지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들었던 소문,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나요? 가르침을 들어봤나요?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맞닥뜨린 적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니까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들, 사람들이 먼 데서 수군거렸던 얘기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떠들 때 먼 데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 그분은 에피스타타다. 정말 능력자이시다. 정말 그분은 그렇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분은 에피스타타니까, 능력자니까, 에피스타타니까, 이분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니까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마치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이 여기다 하고 말씀을 안 해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도가 있었나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라고 해서 그걸 알려주었나요?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광야길을 나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했을 때 사실 그들은 가나안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약속도 없이 그들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서 갑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움직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 아무것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들, 아무것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들, 아무런 것이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나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가는, 혹시 예루살렘 거기에 한번 가서 보신 적 있나요? 가서 봤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이에요. 16장과 18장에서 말씀했던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10명의 환자, 10명이라,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순종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나음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또 다른 반전이에요. 시간이 너무 갔어요. To be continue. 오늘 여기서 끝낼 수가 없네요.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왔다는 사실, 이걸 기억했어요. 우리가 바로 문둥병자, 10명 중에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돼. 우리가 이 감사절에 나는 바로 이런 존재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걸음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난 구원을 얻었다. 십자가에 예수를 구원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이 감사절에 가장 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나음을 얻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15절부터 19절까지의 또 다른 반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은 버려진 땅을 일부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버려진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순종을, 그들의 확신을 주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10명 모두가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에피스타타를 전능자 예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믿게 하여 주세요. 그분께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축복이 항상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리세요.